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독일이 최근 법정에서 8년형을 선고받은 중국 인권운동가 우간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주중주재 미국 대사관과 독일 대사관은 27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이 인권운동자이자 블로거인 우간과 인권변호사 셰양을 국가전복기도라는 모호한 혐의로 기소한 것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당국은 8년형을 선고받은 우간을 즉시 석방하고 형사처분 면제를 받은 셰양이 전제조건 없이 전문적인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어떤 제약도 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자국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고 국제인권 의무와 약속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텐진 제2중국인민법원은 26일 인권운동가이자 블로거인 위간에 대해 국가전복기도 혐의를 적용해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간의 허위정보 유통과 온라인상 인신공격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국가 권력과 사회주의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저속한 백정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상에서 비리 공무원들을 비판하고 부당한 공권력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변해왔던 우간은 2015년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인권변호사 셰양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은 면제됐습니다. 중국이 무장경찰 부대를 내년 1월 1일부터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소속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중앙군사위 주석이 직접 무장경찰 부대를 지휘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국 국무원이 해당 무장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현재 정부군에 대한 지휘권도 갖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그러나 지휘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중국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인민망은 이번 결정이 안보를 유지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초기인 5년 전부터 군대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내년 3월 열리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거부하는 운동이 전국에서 전개될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판적 인사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니 야권 대표는 27일 내년 1월 28일에 전국적인 대선 거부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선관위는 나발니 대표가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내년 3월 18일 열리는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한 접수장을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선에 도전하는 것으로 무난히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27일 발생한 규모 4.2 지진으로 한 명이 숨지고 적어도 56명이 다쳤다고 관영 IRNA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테헤란에서 약 50km 서쪽에 위치한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IRNA통신은 사망자의 사인은 심장마비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상자 대다수는 지진 발생 후 건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다쳤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대부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동남부 케르만주에서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에 대한 피해 규모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케르만주에서는 6.2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18명이 숨지고 주택 20채 이상이 파손된 바 있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잦은 국가 중 한 곳입니다. 지난 2003년에는 케르만 지역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해 3만 1,000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공군은 미국이 나이지리아에 전투기를 판매하는 데 동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공군에 따르면 미국은 A-29 슈퍼 투카노 전투기 12대를 판매할 계획이며 총 금액은 5억 9,3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나이지리아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전투기 거래와 관련한 공식 합의서를 26일 나이지리아 공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합의서에 대한 최종 서명과 거래 대금 절차는 내년 2월 20일 전에 이뤄질 계획입니다. 이번 계약은 미 국무부의 승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는 현재 이슬람 반군 무장단체 보코하람과 8년 가까이 군사적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분리주의 반군이 27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인근 검문소에서 포로 300여 명을 교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반군 포로 230여 명을 돌려보냈고 반군 측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에 억류 중이었던 정부군 포로 74명을 돌려보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8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재무부가 미사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북한 고위 당국자 2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제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요리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행사가 내년 2월 개최됩니다. 평양에는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5에서 4m,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 재무부가 미사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북한 고위 당국자 2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과 더불어 최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인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26일 북한의 지속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운반수단, 즉 미사일 개발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두 명은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해 지난 22일 채택된 안보리의 제재 결의 2397호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에 따르면 김정식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로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리병철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지난 7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9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을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한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최대 압박 캠페인에 맞춰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계자들을 목표로 삼았다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자금 확보 능력을 추가로 제한한 유엔 안보리의 지난 22일 새 강력한 제재 결의에 맞춰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리병철과 김정식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국적자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인물 등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올해로 9번째,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8번째입니다. 앞서 해외 자산 통제실은 지난달 21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불법 자금을 끊는다며 개인 한 명과 기업 13곳, 선박 20척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또 10월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응해 정영수 노동상 등 7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지난 9월에는 북한의 금융망과 연계된 북한은행 8곳과 북한 국적자 26명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최근 위성 발사의 합법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군사용 위성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이 북한이 정지 궤도 위성을 언급한 것은 미국이나 한국을 특정한 첩보용 위성 개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맥도웰 박사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추가로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선 발사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 수순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정지 궤도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한 점입니다. 통신용 위성일 텐데요. 만약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한다고 하면 발전된 로켓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이런 위성을 쏜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전부 저궤도 위성이었죠. 저는 북한이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안에 정지궤도 위성을 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몇 년 동안 미사일 기술을 자신들이 원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위성 능력을 늘리려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저궤도 위성은 약 500km 상공에 있지만 정지궤도 위성은 약 35,000km에 도달해야 하는데요.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선 더 어려운 발사 기술이 필요한가요?
What you do to launch a geostationary satellite is you have to first have a more powerful
정지궤도 위성 발사를 위해선 높은 궤도에 닿을 수 있는 강력한 로켓이 필요합니다. 이에 추가로 일정 궤도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발사할 로켓이 필요한데요. 정지궤도까지는 한 번에 발사할 수 없습니다. 일정 궤도에서 약 6시간을 무동력 상태로 머물다가 다시 한번 발사돼야 하는 겁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이 기술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가요?
It can be, for example, if you use a liquid rocket engine.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 엔진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도 이런 문제를 겪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모두 1960년대 기술이고 북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미사일에는 사용되지 않는 일부 기술들을 새로 개발해야 할 겁니다.
북한은 최근 화성 15형 ICBM을 통해 강화된 역량을 보여줬는데요. 위성 실험에서도 도움이 되는 기술인가요?
I wouldn't say totally different. I don't think the 화성
전혀 다른 기술은 아니지만 화성 15에 사용된 기술이 정지궤도 위성 발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지궤도 위성 발사는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궤도 위성 발사에는 화성 15에 사용된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는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I think there's some military application.
군사적 동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첩보형 위성을 통해 미국이나 한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 독립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 현대화된 통신 기술을 갖고 싶어 합니다. 또한 북한이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선전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군사용 목적을 언급하셨는데 정지궤도 위성의 장점이 뭔지 소개해 주십시오.
가장 큰 장점은 한국 위에 위성을 고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두 시간 동안 몇 분 동안만 정보를 얻는 게 아니고요. 지구와 같은 속도로 자전하기 때문에 한 공간에 머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정지궤도를 발사한 뒤 여러 저궤도 위성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I think that's unlikely. That's a harder technology.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북한의 저궤도 위성이 정지궤도 위성과 통신을 나눌 수 있는 기술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발사하려는 위성보다 훨씬 큰 정지궤도 위성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정지궤도 위성의 주목적은 주민들을 위해 방송을 하거나 한국의 선전 방송을 하는 걸 겁니다. 북한군의 통신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또 이를 갖추는 데는 몇 년 정도 걸릴 겁니다.
북한이 이미 쏘아올린 저궤도 위성으로부터 아직 어떤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얻지 못하는 위성이라면 굳이 정지궤도로 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위성이나 겪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위성도 발사된 뒤에 단절되기도 합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지궤도에서는 신호를 잡기가 더욱 쉬울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몇 차례 더 저궤도 위성을 발사해서 경험을 쌓은 뒤에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지궤도 위성 발사를 위해서 더 갖춰야 하는 기술은 어떤 게 있습니까?
You're never going to be accurate enough to get it exactly there at first.
우선 한 번에 정확한 위치로 보내는 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확히 지구가 자전하는 곳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죠. 위성을 제대로 된 위치에 안착시키는 문제인데 지구 밖에서 반복적으로 위성을 움직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궤도에 올라선 뒤에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건가요?
How long it takes you to go around the world?
지구를 도는 속도는 어떤 고도에 있는지 달려 있습니다. 지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저궤도 위성은 지구를 1시간 반 정도에 돕니다. 달 가까이에 있다면 달과 같이 한 달이 걸리겠죠. 정지궤도 위성은 이 중간 정도 궤도인데 이 고도가 약 3만 6천 킬로미터입니다. 고도에 몇 마일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하루가 아니라 하루하고도 5분이 더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궤도에 오른 뒤에 로켓을 사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로부터 북한의 추가 위성 실험에 대한 전망과 남은 기술적 과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영남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미한연합군사훈련을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제안을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림픽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훈련 날짜를 일시 조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군사훈련을 북한과의 협상 수단으로 삼을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한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미한연합군사훈련 연기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It's not good to be conducting military exercises when you're bringing in hundreds, even thousands of athletes from over 100 countries around the world.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 겸 미한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벨 전 사령관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한 군사훈련 연기 제안과 관련해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수천 명의 선수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시기에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준비태세에 아무 변화가 없도록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투태세와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군사훈련의 기능이며 전장에서 적을 압도하고 파괴하기 위해 군사 장비 기술을 익히고 정신을 무장하는 법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 군사 훈련이라는 설명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위해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어떤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며 올림픽을 치르는 단기간 동안 훈련을 연기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올림픽 폐막 직후 원래 계획된 훈련을 전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ny notion by anyone that exercises should be postponed to achieve some kind of diplomatic engagement is wrong.
특히 미국과 한국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적국의 협상에 응하면 아군의 전력을 떨어뜨리겠다는 식의 제안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미군과 한국인들의 생명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경제적 외교적 혹은 다른 안보 관련 접근법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미한연합군의 준비태세를 협상수단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놔선 안 된다는 겁니다. 벨 전 사령관은 자신이 사령관직에 있을 때 미한 두 나라 중 어떤 쪽이라도 북한을 달래기 위해 군의 준비태세를 낮추자고 제안했다면 자신은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두 나라 간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할 것을 즉각 권고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either party ever told me when I was in command to lower the readiness of the force so as to appease the North, my immediate recommendation to both presidents.
누구라도 미한 양국의 준비 태세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두 나라 병력과 한국 시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만큼 자신은 이제 미국이 미한 동맹을 저버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력히 권고하겠다는 겁니다.
So my strongest recommendation has always been if either side ever chooses to use military readiness as a bargaining chip that would be a time when the United States should turn away from this alliance.
벨 전 사령관은 명석하고 애국심이 강한 미한 양국의 대통령이 연합군의 준비 태세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990년대 미한 연합훈련인 팀 스피릿을 중단한 전례를 상기시키며 이는 절대 북한을 상대하기에 옳은 전략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팀 스피릿 중단은 미한 양국 모두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할 잘못된 접근법이었으며 이는 당연히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과의 모든 핵 관련 협상은 그들의 기만 전술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최대 이익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쟁 외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Quite frankly, until China decides that it's in their best interest for the North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nothing we can do short of going to war.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미한 군사훈련의 일시적 연기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I think it is important not to disrupt the Olympics. So there should be some consider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to work the dates for the exercise out so it's not disruptive to the Olympics.
평창 올림픽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미국과 한국이 연합 군사 훈련 날짜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긴장의 원인은 미한 군사 훈련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think the exercises are essential to maintaining the required readiness to defend the peninsula and to protect the South Korean people.
군사훈련은 한반도와 한국인들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북한이 긴장을 낮추는 데 관심이 있다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비핵화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미한 군사훈련 연기가 자칫 북한을 달래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북한을 달래려는 시도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We must be careful appeasing North Korea. It has never worked. And I do not think cutting deals with them will be effective.
그런 시도는 통한 적이 없고 북한과의 거래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지만 북한의 위협과 준비태세를 포함해 평가해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국가 지도자의 첫 번째 의무는 자국민 보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훈련은 미한연합군의 준비태세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심지어 북한도 자신들의 훈련에 대해 같은 주장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990년대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한 뒤에도 북한의 도발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미한 군사훈련은 연합군의 준비태세를 창출하고 강화된 준비태세는 더욱 강한 억지력과 한반도 보호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훈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내년 초 요리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이색적 행사가 열립니다. 두부밥과 강냉이 국수, 또 인조고기밥 등 북한 주민들의 추억과 사연이 담긴 요리들이 소개될 예정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커넥트 북한이 내년 2월 런던에서 북한 요리 강습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이색적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단체 박지현 간사는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탈북자들이 참석자들에게 직접 북한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며 자연스럽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간사는 북한 문제를 알리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이 앉아서 얘기할 때 아픈 얘기만 하면 듣는 사람도 괴롭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고 저희는 음식을 하면서 이제 그 음식에 대해 얘기하고 어려울 때 이 음식이 어떻게 북한 사람들을 그 살려줬는지 또 그 음식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박 간사는 북한 요리에 대한 추억과 가슴 아픈 사연들도 나누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소개할 북한 요리 가운데 하나인 인조 고기밥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래서 자체로 이제 만든 인조 고기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비타민 같은 거 보충하느라고 만들었던 음식. 우리한테는 좀 아픈 음식이지만 여기 사람들한테는 좀 특이한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아울러 두부밥과 강냉이 국수 등 특이하면서도 채식을 좋아하는 영국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세 가지 요리를 이번에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간사는 행사 계획을 알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은 영국의 탈북자들을 위한 주민센터를 마련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영국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든 데 대해 실질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보건 시스템 마비로 사망한 환자가 확인될 경우 살인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건데요. 또 사이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킹 능력을 중하위권으로 평가하면서도 상대방은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워너크라이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Case of WannaCry, for instance, we don't know the exact number. Undeniably, people died because 35 or 34% of the British health.
알렉산더 클린버그 헤이그 전략연구소 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사이버 공격 때문에 숨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너크라이 공격으로 영국의 보건 시스템 34%가 마비됐고 이로 인해 몇 명은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제이슨 힐리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사이버 문제 선임 연구원은 영국 정부가 나서 국민 보건 서비스에 대한 워너크라이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환자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해킹 범죄가 아닌 살인 혐의로 수사를 실시하는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영국의 병원들을 공격했다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힐리 연구원은 사이버 공격은 법적으로 처리돼야 하고 국제법에 따라 일종의 한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똑같은 사이버 공격으로 응수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버그 연구원은 사이버 보복 시 미국의 기술을 노출하게 되고 북한과의 갈등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기술은 공격이 가해지고 난 뒤 모두에게 알려지는 단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There is plenty of cyber means to retaliate. The problem is A, if you do so, you're giving up a weapon and B.
케네스 기어스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사이버 방어 협력 센터 대사도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제 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킹 능력 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클린버그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중하위권으로 규정했습니다.
Overall capability of North Korea is medium to low. But
다만 사이버 공격의 성공 여부는 공격하는 측 능력이 아니라 방어하는 측 무능력 정도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격자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공격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버 공간이 취약하다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기어스 대사는 북한 내부의 네트워크 연결망이나 정보 기술의 낙후 실태를 설명하면서 공격자 입장에서 북한은 쉬운 상대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ould have you know quite some limitations given its connectivity and
북한 내에는 컴퓨터와 통신망도 적고 접속자 수도 많지 않아 이에 대한 감시와 차단, 교란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어스 대사는 미국이 워너크라이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할 수 있었던 이유도 북한 사이버망의 이 같은 취약성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벨로빈 컬럼비아 대학교 컴퓨터 공학 교수는 북한을 배후로 지목하는 데는 여러 기술이 사용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적들의 사이버 관련 행동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관련 패턴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보를 빼내기 위해 첩보 활동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린버그 연구원 역시 미국이 과학 수사를 통해 공격 배후에 대한 힌트를 얻는다고 전했습니다.
First is forensics by looking at the code. And that gives you hints that will show you what language setting.
사이버 공격에 사용된 키보드 언어 설정, 사용된 코딩 형식 등 간접 정보를 확보한 뒤 추가로 첩보 활동으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배후를 파악한다는 설명입니다. 힐리 연구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된 첩보 동맹 5개의 눈 국가 모두가 북한을 지목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힐리 연구원은 상시로 정보와 안보 관련 사안들을 공유하는 이 5개 국가들과 일본이 함께 북한을 특정했다는 것은 분석 결과에 확신이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올 한 해 북한을 둘러싼 정치와 군사, 외교적 안보 환경은 긴장과 위기 속에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6차 핵실험으로 위협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고 미국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국제사회에 완전히 다른 대북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6차례로 나눠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지난 1년 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을 겨냥해 내놓은 대북 제재의 내용과 수위를 짚어보겠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겨냥해 모두 4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1년에 2번 나온 적은 있었지만 4건의 결의가 한꺼번에 쏟아진 건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빈번했고 안보리는 그때마다 제재 결의로 응수했습니다. 2017년에 첫 대북 제재 결의인 2356호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이 아닌 연이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겨냥해 나왔습니다. 이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에 대응해 8월과 9월 2371호와 2375호가 채택됐습니다. 이어 북한이 또 다른 ICBM 발사를 감행하면서 지난 22일 2397호가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결의의 개수보다 눈에 띄는 건 각 결의가 담고 있는 제재 내용입니다. 결의가 채택될 때마다 제재는 이전에 비해 강해졌고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첫 결의 2356호는 북한 국적자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데 그쳤지만 2371호부터는 본격적인 북한의 외화 수입을 옥죄는 등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조치들이 적용됐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등 광물을 비롯해 북한산 해산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전격적으로 2371호에 담겼습니다. 특히 광물의 경우 앞선 제재가 허용했던 민생 목적에 대한 예외 조항이나 연간 수출량과 액수의 상한선이 당시 제재를 계기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안보리는 이 제재에 따라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석탄 수입금 연간 4억 달러와 철과 철광석 3억 6천만 달러와 더불어 북한산 해산물 약 3억 달러가 줄어드는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2371호는 기존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외에 추가 노동자를 금지하면서 처음으로 해외 노동자 문제를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어떤 추가 협력 사업도 2371호를 기점으로 중단해야 하는 의무가 각 유엔 회원국들에게 부과됐습니다. 당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의 연수출 총액 30억 달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의 손실을 북한에 안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This is the most stringent set of sanctions on any country in a generation. These sanctions will cut deep and in doing so will giv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이날 채택된 결의가 한 세대 동안 그 어떤 나라에도 부과된 적 없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불과 한 달 만에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제재 수위는 또다시 높아집니다. 특히 안보리는 핵실험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세 결의 2375호를 채택하며 발빠르게 대응합니다. 2375호에서 가장 주목되는 조치는 원유와 정제유에 대한 상한선이 그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북한으로 공급되는 원유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정제유는 연간 200만 배럴을 넘기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로 치부하며 건드리길 원치 않았던 원유 문제가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The plus side though is again talking about Chinese oil. They've always said, you know, that's the lifeblood for
그러면서 비록 상한선이 그어지긴 했지만 이번 제재가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모든 압박을 일시에 가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추가로 핵이나 미사일 시험을 할 경우 원유 공급을 더 옥죄할 수 있으며 이는 일종의 전략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375호는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는데 이로써 북한은 이전 금지 품목인 광물과 수산물 등을 포함해 5대 수출품 전체를 외부로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허가증 갱신을 금지하면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제재 또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22일 채택된 결의 2397호는 이미 강력했던 제재를 또다시 높이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정제유 허용치는 기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낮아졌고 원유에는 구체적인 상한선과 함께 각 회원국들의 공급량에 대한 보고 의무가 생긴 겁니다. 또 해외 노동자는 2년 안에 모두 북한으로 귀국하게 됐으며 북한 선박의 해상 차단도 절차가 완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 한 해 북한은 한 번의 핵실험과 세 번의 ICBM 발사, 그 외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를 대가로 석탄과 해산물, 섬유 수출기를 잃었고 원유 유입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해외 노동자 전원이 귀환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2397호가 다음 도발된 추가적으로 원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일종의 경고까지 받으면서 다음 수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을 압박한 건 유엔만이 아닙니다. 2017년은 미국 정부 역시 독자 제재 수위를 역대 가장 높게 끌어올린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펼치면서 총 8번 북한과 관련된 인물과 기관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발표할 때마다 북한의 도발 중단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North Korea's provocative, destabilizing, and inhumane behavior will not be tolerated. We are committed to targeting North Korea's external enablers and maximizing.
스티븐 무너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6월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비인도적인 행동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중단될 때까지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적 압박 극대화와 함께 북한의 외부 지원 세력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독자 제재의 특징을 꼽으라면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했다는 점입니다. 미 행정부의 제재를 전담하고 있는 재무부는 중국 내 북한인들을 제재한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을 점차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엔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이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제재가 아닌 주의보를 발령하는 방식이었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은행에 주의보를 발령한 건 약 10년 전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가 보여준 또 다른 특징은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와 유엔의 제재 결의가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The differences between U.S. and U.N. sanctions are not all that great anymore. The main difference is that the U.S. sanctions
차이가 있다면 미국의 독자 제재가 북한의 인권에 좀 더 치중하고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두 제재 사이의 격차가 줄면서 미국 입장에선 안보리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이 미국의 독자 제재 이행으로 그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최근 조치들이 독자 제재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법조인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통일법 준비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가 주인공인데요. 김 대표는 북한이 인간의 권리가 아닌 김 씨 집안의 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의 그 변호사로서는 드물게 이렇게 북한 인권에 오랫동안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시위도 이제 매달 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요?
예, 저는 그동안에 법원에 이제 오래 있었고 그래서 부장 판사까지 하고 97년에 이제 퇴직을 하고 그 이후에 한 10년가량 또 평범하게 변호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제가 대법원장 지명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권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북한 인권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근데 상대적으로 오히려 다른 분들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어서 인권 중에서는 북한 인권이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 인권에 매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길 이 한국 사회에서 또 변호사분들 중에서 북한 인권에 관심이 적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비단 법조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이 돼야 된다고 모두 얘기를 합니다. 정부도 얘기하고 시민사회도 얘기하고 일반인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북한 인권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말은 그렇게 하다가 열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선 북한 인권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피해자, 즉 북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한에서는 여성인권, 아동인권, 장애인권, 그것들은 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을 얘기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이 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인이라면 바로 내가 재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 인권은 2,500만 북한 주민들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북한 인권을 해본다 한들 그 사람들의 희생자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또 못 살겠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그러나 그리고 또 북한이 철저하게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또 원인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많이 알았습니다. 많이 알았어요. 국제사회, 유엔 활동을 통해서 북한 인권이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열악한 인권 침해국가인 걸 알았으니까 북한 주민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어떠냐 또 거기에 반대급부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우리가 정말 생의 가치를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바로 북한 인권 개선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사를 하셨고 변호사로도 또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이게 기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 북한에서는 반공화국 말살 정책이다 내지는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 인권이 중요한 건가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다. 그러니까 인류의 양심을 대변하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으로 내려오는 수프림 리더,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과 똑같은 반열에 올라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인성에 반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평등한데 어떻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권이 아니죠. 인권은 그야말로 사람의 권리인데 이 사람은 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인권 국가가 아니라 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건 반인권 국가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많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양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붙잡혀 가거나 또 일가족이 음독 자살을 했다는 이제 그런 뉴스도 들리고요. 이 탈북자 강제 북송, 이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현장 난민이다. 그래서 이제 난민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이제 불법 체류자로 보고 강제 북송하는 그런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중국 대사관 앞에서 매달 이렇게 강제 북송 시위를 하시고 있는 이유.
예, 이 강제 북송 문제야말로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동을 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또 국경을 넘어서도 갈 수가 있고 국경을 넘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건 북한 주민으로서 당연히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다. 중국도 가고 싶다. 한국도 가고 싶다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중국 스스로가 1951년 난민협약의 가입국입니다. 또 그 이후에 프로토콜, 의정서의 또 가입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응당 모든 사람이 이동의 자유가 있다면 그것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체포를 해서 그 사람들 의사에 반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지면 공개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극형에 처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북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인권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수차 유엔을 통해서 또는 중국 정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응답이 없었고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그 사드 배치가 된 이후에 중국이 그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됐다는 그런 강한 의심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만 해도 이렇게 강제 북송이 일제 단속이 없었는데 금년 들어서 일제 단속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사람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명이나 음독 자살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외교부를 통해서 한국 정부를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얘기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고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호소를 하러 갔습니다. 외롭지만은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인권하고는 또 별개로 이제 대한 변호사 협회를 통해서 이제 통일법 조찬 포럼 이런 행사들을 꾸준하게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왜 또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저는 결국에는 이 열악한 북한 인권의 개선 최종의 목표는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 북한의 민주화. 왜냐하면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고 북한도 자유민주주의가 된다면 그로써 인권이 개선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됨으로써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통일 문제에 저는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통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동서독 통일 시기에도 그렇고 이제 남북한이 통일 시기가 된다면 뭐 여러 분야에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일손이 필요하겠지만 이 법 전문가들 그러니까 법 체계가 다시 세워져야 되니까 이제 법 전문가들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제 지적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에도 법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한국의 또 법 전문가로서 어떤 또 조언이나 당부를 하고 싶으신지요?
예, 이 법의 목적은 정의 수호와 인권 호호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라. 북한에 있는 법률가들, 비록 그동안은 당신들이 칼 막스 또는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 이 기구로서만 사용되어 왔지만은 원래 법의 목적은 인권과 정의라는 본래의 목적을 깨닫고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그 양심을 회복하는 또 그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미력이나마 좀 도와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판사 출신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통일법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영관 서울특파원의 인터뷰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001-800-5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1도입니다. 남포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2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1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1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6도, 낮에는 영하 7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 1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0도. 용해안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1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0도.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 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6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에는 영하 4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 1도. 웅계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0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6도, 낮 기온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5에서 4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8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상점에서 27일 밤 폭탄이 터져 최소 10명이 다쳤다고 수사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폭탄은 금속 물체들이 들어있는 수제 폭탄으로 폭발력은 TNT 200g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이를 살인미수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탄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없으며 범행 동기에 대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폭탄이 한 상점의 보관함에 숨겨져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수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진행되고 있으며 부상자 10명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부상자 중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최근 법정에서 8년형을 선고받은 중국 인권운동가 우간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주중주재 미국 대사관과 독일 대사관은 27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이 인권운동가이자 블로거인 우간과 인권변호사 셰양을 국가전복기도라는 모호한 혐의로 기소한 것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당국은 8년형을 선고받은 우간을 즉시 석방하고 형사처분 면제를 받은 셰양이 전제조건 없이 전문적인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어떤 제약도 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자국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고 국제인권의 의무와 약속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텐진 제2중국인민법원은 26일 인권운동가이자 블로거인 우간에 대해 국가전복기도 혐의를 적용해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간이 허위정보 유통과 온라인상 인신공격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국가권력과 사회주의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저속한 백정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상에서 비리 공무원들을 비판하고 부당한 공권력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변해왔던 우간은 2015년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인권변호사 시향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은 면제됐습니다. 중국이 무장경찰 부대를 내년 1월 1일부터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소속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관영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중앙군사위 주석이 직접 무장경찰 부대를 지휘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국 국무원이 해당 무장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현재 정부군에 대한 지휘권도 갖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그러나 지휘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중국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인민망은 이번 결정이 안보를 유지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초기인 5년 전부터 군대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내년 3월 열리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거부하는 운동이 전국에서 전개될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판적 인사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니 야권 대표는 27일 내년 1월 28일에 전국적인 대선 거부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선관위는 나발니 대표가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년 3월 18일 열리는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한 접수장을 이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선에 도전하는 것으로 무난히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27일 발생한 규모 4.2의 지진으로 한 명이 숨지고 적어도 56명이 다쳤다고 관영 IRNA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테헤란에서 약 50km 서쪽에 위치한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IRNA통신은 사망자의 사인은 심장마비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상자 대다수는 지진 발생 후 건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다쳤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대부분 귀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동남부 케르만주에서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에 대한 피해 규모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케르만주에서는 6.2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18명이 숨지고 주택 20채 이상이 파손된 바 있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잦은 국가 중 한 곳입니다. 지난 2003년에는 케르만 지역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해 3만 1,000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공군은 미국이 나이지리아에 전투기를 판매하는 데 동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공군에 따르면 미국은 A-29 슈퍼 투카노 전투기 12대를 판매할 계획이며 총 금액은 5억 9,3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나이지리아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전투기 거래와 관련한 공식 합의서를 26일 나이지리아 공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합의서에 대한 최종 서명과 거래 대금 절차는 내년 2월 20일 전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과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